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외교수장들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오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소셜미디어 X에 EU 회원 후보국이자 미래의 회원국일 우크라이나에서 역사적인 EU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우리의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기자들에게 미 의회에서 최근 통과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지원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미국의 지원이 무너진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에 걸린 이해관계는 우크라이나 자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미국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밤사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 포격을 가해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어린이 두 명을 포함한 여섯 명이 다쳤으며 하루 사이 러시아군이 가한 71건의 공습으로 상점과 의료기반시설 등이 공격당했다고 지역 주지사가 이날 밝혔습니다. 중부 유럽 국가 슬로바키아 총선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친러시아 인사가 주도하는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로베르토 피초 전 총리가 이끄는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실시된 총선에서 약 23%의 지지율로 제1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온 현 정부의 교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노선을 유지해온 진보적 슬로바키아 당은 약 18%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2위를 차지했으며 사회민주당은 15%의 득표로 3위를 차지한 목소리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피초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인도주의적 방법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 나라의 재건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당신들은 우크라이나 무장에 대한 우리의 의견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과 함께 2004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에 합류한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한편 미 CNN 방송은 오늘 보도에서 친러 인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의 승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와 유럽연합의 단합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2024 회계연도 본예산안 통과를 위한 의회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미 상원이 전날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킨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임시 예산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정부가 문을 닫지 않고 불필요한 위기를 피해 수백만 미국인을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구한 것은 미국인들을 위해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은 처음부터 벌어져선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위기 통치를 종식하고 의회가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예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임시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이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중단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내 공화당의 강경파인 맷 게이츠 의원은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해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중 해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군이 어제 이라크 북부 소재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의 군용기들이 메티나, 하쿠르트, 칸딜, 가라 지역에 동굴, 벙커, 대피소, 창고 등 쿠르드 노동자당 PKK 표적 20곳을 공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대량의 탄약을 사용해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무력화됐다면서 이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의 이날 공습은 앞서 같은 날 의회 개원을 앞두고 수도 앙카라 내무부 청사 앞에서 차량폭탄 테러가 일어나 경찰관 2명이 다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테러범 2명 중 1명은 자폭으로 숨지고 다른 1명은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튀르키예와 미국, 유럽연합에 의해 테러단체로 분류되는 PKK는 이날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제67차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국제사회를 비난하는 담화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법 전문 변호사들은 자진 월북했다 처방된 미군이 건강검진 이후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고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최고는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을 우려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7차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추가 핵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는 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NPT는 물론 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조속히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66개국을 대표해 결의안을 발의한 캐나다 대표는 이날 표결전 모두 발언에서 이번 결의안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report once again makes clear that the DPRK's nuclear activities continue to be a cause for serious concern.
캐나다 대표는 이어 우리가 이번 총회를 통해 북한의 이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 보유국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IAEA 총회에 앞서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및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의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수로 주변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 주변에 세 채의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활동은 핵무기 소형화 역량을 지원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하고 2009년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IAEA는 현재 북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은 하지 못하고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로 북한 내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적대 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주권적이고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표결 전 러시아 대표는 이번에도 대북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쓸모없고 심지어 해로운 문서로 우리는 이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state that we are distancing ourselves from this useless and even harmful.
이어 북한을 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해선 진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번 결의안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군법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으로 추방된 월북 미군이 건강검진 이후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월북 미군을 무단 이탈자로 볼 것인지 탈영자로 간주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에릭 메이어 군법 전문 변호사는 월북했다 71일 만에 추방돼 미국으로 송환된 트래비스 킹 이병이 앞으로 2주에서 한 달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is decision making at the time that he left?
Yes.
Or currently. There's two things essentially when we talk about punishing someone.
육군 군사 재반 법무부대 장교 출신의 메이어 변호사는 28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의사들이 이 과정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안들이 얽혀있는 만큼 이후 긴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킹 이병이 북한으로 넘어간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메이어 변호사는 킹 이병이 현재 머물고 있는 육군 의료센터를 나오면 상황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통합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킹 이병은 부대에 복귀해 처발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his commander. He'll be returned to his army unit. And at that point, the army unit is either going to A put him back to work.
메이어 변호사는 특히 육군이 킹 이병에 대해 재판 전 구금 조치를 취한다면 중요한 뉴스가 될 것이라며 이는 킹 이병을 군사 재판에 회부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포트샘 휴스턴 합동기지에 도착한 킹 이병이 기지 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전문가와 만나 정서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받고 상담사와 만나 재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통합 프로그램에 걸리는 시간은 개인마다 달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싱 부대변인은 킹 이병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덧붙일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 육군 군사재판 법무부대 대위 출신의 샨 티몬스 군법 전문 변호사도 28일 VOA와의 통화에서 킹 이병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 가지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이병이 군형법 86조의 무단이탈과 85조의 탈영, 134조의 복무 중 불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불명예 제대와 최대 형량 18개월이 가능하고 탈영은 형량이 5년이라고 티먼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메이어 변호사는 따라서 킹 이병의 징계 결정의 관건은 그를 무단이탈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탈영자로 간주할 것인지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영자로 규정하려면 영구적으로 복귀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가 필요하다며 킹 이병의 경우 월북이 강력한 증거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The mindset there is a much more It's a much more serious crime to say not only am I going to be gone.
현재 미군은 킹 이병을 무단 이탈자로 보고 있습니다. 메이어 변호사는 정신적인 문제로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오면 킹 이병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 기록과 함께 군 입대 전 전과가 발견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해병대 검사를 거쳐 군 판사를 역임한 게리 솔리스 씨는 킹 이병 사건이 군사 재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육군이 골치 덩어리인 킹 이병을 전역 행정위원회로 회부해 빠르게 처리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Rules regarding pre-trial confinement. They're in the rules for court-martial that are found in the manual for court-martial.
솔리스 전 판사는 전역 행정위원회는 추가적인 처벌 조치 없이 빠르고 간단하며 군사재판에 모든 법적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항소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킹 이병은 지난해 한국인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파손시킨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난 5월 48일간 노역하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후 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 17일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사라진 다음 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도중 자진 월북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71일 만인 지난 27일 킹 이병에 대한 추방 결정을 발표했고 중국에서 미국 측으로 인도된 킹 이병은 한국 오산 공군기지를 거쳐 28일 새벽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헌법에 핵 무력 고도화 방침을 명시한 이후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국제사회를 비난하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신냉전 구도를 부각하며 치열한 외교 선전전에 나선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자국 헌법에 명시된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주권 침해 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9월 29일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헌정활동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비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 든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불법 무도한 행태라며 자국에 대한 정면 도전, 주권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 간섭이라고 유엔 안보리를 성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지난달 26일에서 2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보리는 뉴욕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비난 강도로 미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 외무상은 핵 보유국 지위의 헌법화는 핵 주권 수호에 강력한 법적 무기를 마련했다는 데 중대 의의가 있다며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이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이는 헌법 포기를 강요하는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 정책을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 외무상 담화에 대해 1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어떤 행동과 주장을 하든 핵 보유를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헌법으로 핵무력 강화 방침을 명시함으로써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며 최 외무상의 담화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제사회에 극렬하게 반발함으로써 핵 보유국 지위를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쐐기 박으려는 선전전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이미 지난해 9월의 핵무력 법제화 그다음에 북한의 전술핵 운영부대의 실전 배치 헌법에까지 명시한 상황에서 한반도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변했다. 임계점을 넘었다. 미국이 비핵화를 하자는 본인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에도 반발했습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원자력공업성 대변인은 IAEA를 미국의 어용단체라며 북한이 1994년 이미 IAEA를 탈퇴했고 이 기구가 북한의 주권 행사에 가타부타할 자격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대변인은 이 땅 위에 미국의 핵무기가 남아있고 제국주의 세력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북러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반박하는 담화도 냈습니다.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1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최근 북러 관계 발전을 세계 평화의 위협인 듯 오도하고 있다며 적대적 기도를 드러낸 미한일 삼각군사동맹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장본인인 나토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상은 북러 관계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간섭을 억제하기 위한 평화 수호의 보루이며 전략적 지탱점이라며 북러 설린 우호 관계가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해 국제 역학 구도의 평형성이 보장됐다고 진영 구도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외교 라인에 미국 등을 겨냥한 이런 잦은 반응은 이례적이라며 자신들의 핵 위협 고도화에도 미한일과 국제사회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데 대한 초조함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연출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들의 고도화된 핵 능력도 그렇고 그러면 훨씬 더 거기에 좀 더 수용적인 태도로 결국 미국을 비롯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북한이 생각하는 의도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미국 등 서방 세계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내용의 담화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러시아도 북한으로부터의 재래식 무기 지원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된 미국의 관심을 동북아로 분산시키는데 북한과의 군사협력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과거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옹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겠죠. 북러 관계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문가들은 핵무력 강화 헌법 명시, 러시아와의 협력 공식화, 진영 구도를 부각시키는 적극적인 외교 선전전 등 북한의 이런 일련의 조치들과 1년여 남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의 연관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비 지출을 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 핵 보유국 선전전 등 계산된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 이걸 염두에 두고 그때를 생각하는 협상 전략인 거죠. 최대한 자기네 몸값을 높여놓는다라는 측면에서 전략무기 고도화를 최대한 추진해놓고 그 다음에 신냉정적 구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전략적 입지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걸 계속 알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계속 알리고 그래서 북한이 대선 이후도 염두에 둔 안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선임 연구위원은 이달 말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중러 정상회담이나 2차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의 이런 외교전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10월 1일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BOA는 이를 계기로 미한 동맹의 지난 70년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미한 동맹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 해외 원조 수혜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의 위상을 살펴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미한 동맹을 필수적인 글로벌 협력관계로 규정했습니다.
Ever since, our alliance has been fortified by our enduring cooperation, by the shared spirit of 같이 갑시다.
블링컨 장관은 미한 동맹의 상징인 같이 갑시다라는 한국어 구호를 언급하면서 미한 양국이 지난 70년간 핵심 안보 동맹에서 필수 글로벌 협력 관계로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국제 무대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 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완화를 위해 중추국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넓혀나갈 것이라면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한 동맹은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됐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계 재정립은 미한 동맹 70년의 기틀 아래서 한국이 이룩한 기적적인 경제 성장과 민주적 국가로의 진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협상에 깊이 관여하면서 역대 한국 정부와도 수십 년간 함께 일해왔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9일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1945년 분단 이후 한국은 정말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써왔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really since partition in 1945.
볼튼 전 보좌관은 이 같은 성공은 미국의 역할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본 한국전쟁 당시 사진을 언급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미한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 조종사가 10명 남짓의 한국 공군 조종사들에게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그 당시 미국이 한국에게 혜택을 베푸는 미한동맹의 관계를 상징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의 조종사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텔레비전 광고가 방영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달라진 미한동맹의 현재 모습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과 한국 역사를 연구해온 데이비드 필즈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동아시아학 연구소 부소장도 VOA에 미한동맹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상호 협력관계로 출발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전쟁 후 어려움을 겪는 한국이 미국으로서는 얻을 것이 많지 않은 그리 달갑지 않은 동맹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is alliance did not start out that way. That was his price for abiding by the armistice.
빌지 교수는 한국이 전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미국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동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더욱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미한 동맹은 단순히 안보적 필요성을 넘어 공동의 가치와 세계 간의 초점을 맞춘 동맹 및 파트너 관계를 갖게 됐다며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같은 미한 동맹의 진화는 전후 폐허가 된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데 토대가 된 1970년대 경제 성장이 그 밑바탕이 됐다고 진단합니다.
And if you were to talk to anyone at that time, this is a future they could not have imagined.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BOA에 한국전쟁이 끝났을 무렵 한국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67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면서 한반도의 거의 대부분 산업과 자원 기반이 북한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한동맹이 제공한 정치적 안정과 안보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창의성과 노력이 더해져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면서 한국전쟁 당시와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자신이 초급 장교였던 시절부터 사령관을 지낼 때까지 한국군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한국의 국방력의 발전을 지켜봤다고 회고했습니다.
I think the Republic of Korea have a very strong defense with its ground forces.
서먼 전 사령관은 현재 한국군은 육군과 공군, 해군, 해병대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난 70년간 침략을 방어하고 한국 국민을 보호하며 전쟁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미군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무에서 출발한 한국군이 이제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 중 하나가 됐으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일부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세계 바닥권이었던 한국의 군사력은 2022년 기준 세계 6위권, 국방비 지출은 502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올라섰습니다. 또 두 나라 정부에 따르면 양국 교역 규모는 2006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 169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10년 만에 66.1%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 규모는 2023년 현재 1조 6733억 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13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와 국방 분야 모두 지난 70년간 큰 성장세를 기록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교 분야에서도 오늘날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역량과 중요도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오늘날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 무대에서 주요 행위자가 되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비전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새 역할의 중심에는 한국의 외교적 적극성과 자신감이 반영돼 있다면서 새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과 유럽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관계 확대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의 역할에 많은 국가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는 과거 한국의 외교 역량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존 볼튼 전 보좌관도 과거 북한과 협상을 진행했을 때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조력자에 그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대등하고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는 외교력을 갖춘 나라로 국제 무대에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정도로 뛰어난 외교 역량을 갖춘 국가이며 역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Look, I think South Korea is a significant player on the international scene. I think it was a
지난 50년간 미국 외교관으로서 누구보다도 한국과 가깝게 일해왔던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한국이 지난 70년간 여러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고 다방면에서 세계 선도국의 위치에 선 것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90년대 자유언론을 통한 민주주의 달성과 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로 대표되는 실존적 경제 위기 극복,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성공적 관리 등 여러 역경을 이겨내왔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관여와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는 등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한국 국민들의 결단력과 회복력을 직접 목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한국의 진정한 친구이자 굳건한 동맹국이라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한국의 문화적 발전상을 매우 흥미롭게 평가하면서 한류가 앞으로의 새로운 미한 관계를 정의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필즈 위스콘신대 동아시아학 연구소 부소장은 자신이 지난 2007년 대학에서 처음 한국어 관련 강의를 시작했을 때 수강생은 10여 명 남짓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정기적으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과거 미국이 영화나 음악, 음식 등 문화적 요소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전파하고 한국이 이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이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양국 간 상호 교류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nd a lot of young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not just young people, actually people of all ages, are.
필즈 부소장은 특정 세대나 인종이 아닌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들이 한국과 연결되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을 소비하는데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한국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역사나 안보, 지정학적 관심이 아닌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을 연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미한관계 강화의 새로운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한류 연구학자인 샘 리처드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도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정치와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에 매료되기 때문이라면서 한류가 양국 간 동맹과 미래 관계에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적 성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동맹국가로 진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한 동맹은 지난 70년 동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another example of that came recently with the sale of weapons and ammunition.
존 볼튼 전 보좌관은 특히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이 최근 폴란드와 호주 등 각국의 무기 수출을 확대하면서 미국을 돋보이고 경제적 투자나 다른 분야의 이익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흘러가는 등 호혜적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미한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이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미한동맹의 성과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급진적인 정책 변화나 방향 전환은 피해야 한다고 주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같은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고립됐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교역기구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28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모스크바는 제국의 망상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31개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고 50여 국가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을 통해 물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UN에서 140개 이상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옹호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위축되고 국제시장과 단절됐으며 국제정상회의에 불참하고 북한과 이란 같은 정권에서 무기를 구하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의 로이드 오스틴 장관도 최근 러시아가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그 예로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또다시 미국인의 대북 소장을 반송시켰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이 허가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송 고지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으로 남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등의 대북 소장이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로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와 고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은 이달 12일 기존 소장 내용을 수정했으며 이어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은 26일 새로운 소장을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BOA가 소장 송달을 맡은 국제 우편물 서비스 페덱스의 운송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당 우편물은 28일 수신인, 즉 북한 대표부 측에 의해 거부돼 29일 현재 다시 출발지인 워싱턴 DC로 반송 중입니다. 북한의 피소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가족 등 110여 명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납포 당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1월 3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기존 푸에블로호 원고와는 다른 소송인단입니다. 이후 이들은 북한 평양 소재의 북한 외무성으로 소장 전달을 시도했지만 DHL을 비롯한 국제 우편 서비스 업체가 북한으로의 우편물 송달을 중단하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외무성 소속 외교관들이 모여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로 소장을 보낸 것이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푸에블로호 승조원을 비롯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의 소장을 전달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이 기한을 늘려왔습니다. 또한 북한의 피소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면서 소송은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인들은 북한이 피소 내용을 고지받은 것을 공식 확인한 뒤에야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재판부는 궐석 판결을 통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명령합니다.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 법원에 소장을 반송시킨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유족은 지난 7일 법원 소장을 담은 우편물을 뉴욕의 북한 대표부로 보냈지만 이 우편물은 출발 약 일주일 만에 반송됐습니다. 하지만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은 우편물이 반송된 직후 재판부에 소셜미디어인 X, 옛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소송 내용을 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조만간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은 북한 우리 민족끼리의 X 계정에 피소 사실을 통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송 고지를 하지 못해 난항을 겪던 이번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5월 30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은 지난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 군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26명을 숨지게 하고 8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의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적군파 테러 피해자들이 X를 통해 북한의 소송 내용을 고지할 수 있게 된 만큼 현재로선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X메시지 전송은 간단한 작업인 만큼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약 11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3일 승조원 82명과 유해 한구를 미군에 송환했지만 선박은 돌려주지 않은 채 현재까지 반미 선전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은 소장에서 북한은 승조원 82명을 납치해 334일 동안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환경 아래 인질로 잡아두고 1968년 12월 23일 석방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조원 혹은 승조원의 상속자에게 1,33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가족의 경우 배우자에겐 400만 달러를, 자녀와 형제 자매에겐 각각 250만 달러와 125만 달러를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006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윌리엄 토마스 메시 등 4명에게 9,700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2021년엔 북한이 또 다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 대해 23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승조원 등은 앞선 판례를 근거로 배상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캐나다 의회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동의안이 8년 만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북한 인권특사 신설과 탈북민들의 난민지위 신청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이민장관을 지낸 주디스 그로 연방 하원의원이 북한 인권법 입법 동의안을 지난 14일 하원에 상정했습니다. 스그로 의원 측은 지난 28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북한 인권의 날 10주년 기념식에서 동의안 내용을 공개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입법 관련 동의안은 공식 법안 제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동의안 상정 후 의원 20명 이상이 제청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토론이 열립니다. 이후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입법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캐나다 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면서 다섯 개 조항을 적시했습니다. 먼저 북한 인권 특사 직책을 신설해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보고 내용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탈북민 상황, 북한 주민들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노력 지원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중국과 다른 지역 내 탈북민들을 돕는 비정부 기구에 대한 재정 지원, 탈북민들의 유엔 난민기구 접근 지원 등 북한 인권 전반의 상황을 외무장관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안팎에 있는 탈북민들의 난민지위 신청을 촉진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캐나다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그로 의원이 상정한 이 동의안은 28일 기준으로 엘리자베스 메이 의원 한 명이 제청했습니다. 캐나다 하원에선 지난 2015년 법무장관을 지낸 어윈 커틀러 당시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28일 기념식에서 동의안에 호응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번엔 무난하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복 회장은 29일 BOA에 전날 행사에 유대인 국제단체 등 캐나다의 민간단체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와 북한자유연합, 한국의 통일부 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과거보단 전망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인권법이 야당의 반대로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미국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의회에서 계속 필요하는 만큼 캐나다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 국제사회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에도 없는 북한 인권의 날을 캐나다가 기념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올해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기로 선언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과 캐나다 협력의 새로운 60년을 여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생존을 위협당하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유와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대계 민간단체 베네이 브리스 캐나다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북한 인권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제10회 캐나다 북한 인권의 날을 맞아 캐나다 정부가 김정은 독재 정권에 맞서 추가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의 다양한 인권 탄압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대부분의 국가 재원을 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아동노동 등 강제노동을 통해 주민들을 착취하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고문과 처형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마이클 모스틴 대표는 성명에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법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캐나다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스틴 대표는 이 훌륭한 대의를 위해 꾸준히 헌신하는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에 박수를 보낸다며 북한 정권의 피해자를 위한 캐나다의 기존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만큼 캐나다 하원이 이른 시일 안에 스그로 의원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전국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며 다음 달 28일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크게 변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13개월 남겨놓고 실시된 가상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9%포인트 앞선 겁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동률이거나 1, 2%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 해왔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거의 10% 가까이 앞선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에 그쳤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물가 오름세, 즉 인플레이션과 이민자 문제 때문입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도 걸림돌입니다. 미 MBC 방송이 최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민 74%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바이든 대통령은 80살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7명 이상의 대통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59%의 지지율로 다른 모든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월 23일 열린 1차 공화당 대선 토론회에 불참한 데 이어 9월 27일 열린 2차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2024년 대선이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이 되는 것은 분명한 가능성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I never say with certainty who's going to be the president, but right now, like I said, the polls indicate that it's going to be a Biden-Trump rematch.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관계, 그리고 북한 핵 문제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1,100억 달러 이상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비롯한 서방권을 규합해 러시아를 제재 압박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방영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같은 방에서 만나게 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의미심장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12일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포함해 모든 뜨거운 문제를 며칠 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말한 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닷새 뒤 트럼프는 MBC 방송에서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 마음에 든다며 그것은 내가 맞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가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doubt that Putin would love to see Trump back in the White House.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계속될지 모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한 중국 때리기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바보 같은 사람들만 답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공격할 경우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네리닉시 박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견지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가 당선되더라도 당분간 중국에 대한 기존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 president before Biden, ambiguity.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크게 변할 전망입니다. 앤드류 여 한국 속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북 간 대화와 접촉이 늘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느냐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The real question is whether Trump is open this time to allowing North Korea to keep some of its own nuclear.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북한이 문제를 안 일으키고 조용히 있게 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혀왔습니다. 북한은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유의 조치를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100회 이상의 미사일을 쐈으며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었고 한국을 겨냥해 전술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받아내려다 실패한 바 있습니다. 앤드류 한국 속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방위비를 다시 올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rump may once again try to ask for much more on the Korea side for burden sharing.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2025년 만료됩니다. 한국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그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또 방위비를 올릴 경우 한국은 자체 핵 보유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이건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확장세는 아무리 신뢰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최종 결정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막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의 대선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돼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성사될지 또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 5일 실시됩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에서 100만 명 이상의 티벳 어린이들을 강제 동화시키는 데 관여한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관리들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올해 초 유엔의 전문가 패널은 티베트 어린이들을 위한 주거 학교 시스템은 국제인권 기준과 달리 티베트인들을 한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의무적인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보인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시골 학교들이 폐쇄된 이후 대부분의 티베트 아이들이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기숙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티베트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통이나 문화에 접근할 수 없고 중국 표준어인 만다린 중국어로 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블링컨은 이 같은 강압적인 정책은 젊은 세대의 티베트인들 사이에서 티베트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 종교적 전통을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베트의 인권 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의 가장 최근 보고서는 몇몇 티베트 거주 지역의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중국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티벳 부모들은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은 이런 중국의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의 생각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 당국이 티벳 어린이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강제로 입학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티베트와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억압적인 동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강조하고 책임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티베트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하며 독특한 문화와 언어적, 종교적 전통이 보존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은 티벳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